시편 32편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서 말씀 들으며 믿음 자라며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천국 현실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더욱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모두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다. 그 어떤 데 보면 다윗의 교훈이다. 이 마스길 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제목들의 그 단어들이 이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의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이제 좀 귀를 담아 듣죠. 경건을 위한 교훈. 그래서 교훈적 시, 명상 시 또는 아주 잘 쓰여진 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32편이 시편 1편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은 좀 그런 현실이 안 보이는데 그냥 복이 있도다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붙었는데 1편과 똑같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로다. 또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Transgression.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고의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 즉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Sin. 이건 고의적으로 옆길로 이 새는 것입니다. 탈선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탈선. Missing the mark. 즉 우리가 화살을 쏘았는데 이 관역을 못 맞히고 옆으로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옆길로 새서 헤매어 목적지에 못 도달하는 것.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에 못 이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죄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정죄. 이 같은 단어가 시편 51편 2절에는 한국말로 죄악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죄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삐뚤어진 타락, 이 삐뚤어진 타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죄라 영어로 하면은 original sin. 그런데 그 앞에 the가 붙어갖고 the original sin 하면 이거는 원죄인데 처음 죄, 즉 아담이 그 과일을 먹은 그 죄를 뜻하는데 그 the라는 게 없이 original sin, 즉 원죄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삐뚤어진 타락,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악함.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허물이라, 죄라, 정죄라 이 세 단어들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서 완전 타락이라는 교리가 저희가 배우는 교리 중에 하나죠. 완전히 타락되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빗나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울부짖는 그 내용 그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또 안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우리 안에 지금 이 삐뚤어진 타락이 존재하고 있어서 항상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좀이 설교의 그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로 구약적인 현실에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것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이루심을 우리의 천국 현실로서 소유하고 지금도 그것을 소유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1절과 2절을 신약에 와서 뚜렷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편은 참이 뭐야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왜? 신약에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져다가 풀어주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편 32편 1절 2절을 로마서에 가서 4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무슨 내용인가를 성경이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가보면 그 4장에는 지금 오직 칭의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하여 4절 4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 2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더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놓고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즉 행위가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리고 지금 시편 32편 1절 2절이 나오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에게도요 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32편 1절 2절을 가지고 칭의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풀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32편 1절과 2절 이것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 신약을 읽고 그쪽으로 가서 읽으면은 대강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구약만 가지고는 이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있죠. 신약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는 구약만 가지고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으로 칭의를 받는 건데, 지금 내용, 그런 내용,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아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글도 결국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풀면, 그냥 읽는 그대로 풀면, 지금 시편 32편은 착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회개하니, 그 회개한 대가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절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쫙 읽어보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죠. 이것은 좀 더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음을 가르치는데 이 시편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편에서는 칭의받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 칭의받은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는다. 이 사함이라는 이 단어는 옮겨진다. 이렇게 누가 들어다가 딴 데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 lifted. 그럼 누가 이 무거운 짐, 즉 이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없애고 옮기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옮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부터 옮겨버리신. 지금 1절과 2절에 금은 칭의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 허물의 사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죄가 가리움을 받는, 가려진다. 즉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안 보이게 되므로 없는 것과 같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져서 없는 것 같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럼 무엇으로 가려지는 것입니까? 그 죄가. 예수님의 의로 가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구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오늘은 스트럭처를 제가 설교 구절을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3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보여집니다. 칭의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죄악이 정가되지 않는다. 즉 정죄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빚진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정죄도 당치 않고 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러면 이렇게 칭의 받은 자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닮았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리고 6절에 경건하다. 즉, 지금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시편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내가 얻었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당치 않고 그리고 나 마음에 간사가 없고 거룩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자가. 이런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이제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칭의를 받은 후에도 죄를 계속 지고 사니까 이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회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죄를 계속 짓고 있기에 그 죄를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그 죄를 회개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3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데 구약 수준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게 되면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회개를 안 했더니 죽을 병까지, 죽기까지 막 이게 막 생명이 다 없어지는 그런 몸의 컨디션이 오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런 걸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아픈 사람만 보면 아, 저놈은 또 무슨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저렇게 아프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 그 죄를 내 안에서 지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그 개념은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꼭 그런 식으로만 풀어서 그러면 지금 저렇게 아픈 사람은 그 죄를 지어서 아프고 또그 죄를 회개 안 해서 계속 아픈 거냐. 이런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지금 회개치 아니했더니 죽은 자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왜?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생명이 말라붙은 그런 모습입니다. 뼈가 여기 쇠한다. 즉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종일 신음했다. 죽음의 울부짖음. 내 진액, 즉 나의 힘, 뭐 나의 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화하여 말라붙었다. 이 말은 등잔에 이제 기름이 다 말라서 기름이 다 써서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 안 하는 상태.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건 안 믿는 자들의 영적 현실이죠. 구원이 없는, 즉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런 죄에서부터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신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절과 4절이 그 죄를 회개 안 한 사람의 현실, 즉 죽음의 현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실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 결국 회개케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는 영적, 하나는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게 한 사람한테는 복이요, 한 사람한테는 저주입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하는데 아까 죄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사용했죠. 허물, 죄, 죄악.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즉 허물과 죄와 죄악 다 나오고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하여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죄를 꼭 질 것이니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회개하는 기도하고 제가 맨날 읽어드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 4장 8절부터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즉 회개하라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괴로움이 죄를 회개 안 함으로 괴로움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축복입니다. 회개로 인도하시고 용서받음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생명이 없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 뼈가 새하였고 지금 하루 종일 신음하고 또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시편 22편을 볼때 보았습니다. 시편 22편. 거기 가서 보았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죠? 1절.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16절. 가서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18절. 생각나시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밋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즉, 3절과 4절, 그 회개 안 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취했던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모습입니다. 이 전가가 성경에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첫 번째 전가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모습은 지금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당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런 모습을 취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셔서 죄인으로 취급당하셔서 그리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죄가, 저가, 우리가 의인으로 취급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뭐 도망도 할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자꾸 회개도 뒤로 미룹니다. 왜 회개라는 것이 이제 죄를 고만져야 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 달콤하니까 회개를 뒤로 미루는데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억지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완전 이 동물들 자기 마음대로 기뻐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갈과 이 굴레를 그런 것으로 단속해야만 하는, 그렇게 되지 말라 지금 이 말이죠.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홍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노아 홍수죠. 지금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내려져도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죄가 용서됐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웠고 또 여호와께서 정죄를 안 하시니까 마지막 심판이 내려져도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노아가 이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을 안 받는 그것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6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이런 것만 읽으면은 완전 행위 구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이 풀어줘야죠. 노아가 은인인 것이 왜 은인이에요? 아니, 노아가 의인인 것이 왜 의인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구약의 그 예표 수준에서, 율법 수준에서 지금 의인이라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 있어서는 나도 흠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에서는 그 예표 수준에서 의로운 자니까 그를 통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즉 예수님으로 하여 예수님의 모든 집안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아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런 게 혼동이 될까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갔더니, 아, 믿음으로 노아가.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야지 한 구절만 딱 끄집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절, 나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여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퍼부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은신처요, 나의 피난처. 그분 안에서 완전 안식과 완전 안전을 누리는 것이죠. 즉, 심판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신약에 와서 이런 구절들을 다 가지고 구약을 이해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 한 군데 읽고 나훔 1장 6절과 7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죽는 그날에도 심판이 퍼부어지는 그날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잠언 14장 32절 하반부에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이미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하신다. 눈여겨보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워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결론 내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결론 내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시편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것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용서를 못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칭의받는 것이 여러분과 죄가 회개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용서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왜 칭의를 받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 위에 의로운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수천 번, 수억만 번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뭐 자기가 뭐 회개 또 잘하는 것이 또 뭐 자랑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자랑이 되는. 왜? 그 자기가 그 회개하는 것이 무슨 행위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걸 대가로 뭘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안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베레벨걸 예수님 하신 것까지도 지 자랑하는 걸로 써먹으려고 이따위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구약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시편 32편만 가지고 얘기하면 회개했더니 용서하셨구나. 이렇게밖에는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딴 내용들. 근데 그게 뭐 완전 진리인 것 같이. 근데 진리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걸 더 풀어주시잖아요. 성경이. 그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칭의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 안 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는 것. 그러나 더 나가서 그 죄를 안 지려는 노력, 그 죄에서 돌아섬도 포함되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야죠. 그리고 회개는 또 신학에서 보니 회개는 은혜예요. 즉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마음먹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거기 한 군데 보고 빨리 끝을 마치죠. 히브리서 12장, 제가 16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겉에서는 에서가 지금 뭐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근데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즉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해를 해야죠. 시편에 갔더니 다윗이 참 회개를 하니 용서해 줬다. 근데 그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런 그 지식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갖고 와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혼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없이 구약을 잘못 읽으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회개 안 함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왜? 용서를 받았으면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물론 뭐 조금 미루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을 하시니까. 그러나 결국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 7절 하반부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로.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 즉 구원의 기쁨. 시편을 보면 볼수록 뚜렷해지는 게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그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기뻐할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자기 생명까지도 내줘갖고 구원을 해놨는데 뭘더 어떻게 해줘야 기뻐할 거냐 이 말이에요. 기뻐 안 하는 것처럼 이게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꼭 뭘 안 해주신 것 같이 뭔가 하나님이 잘못해 주신 것 같이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증거를 하는 거죠. 시편 32편은 여러분의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고,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은 다윗이 이해하는 수준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알고 있는 수준이 지금 신약에서 더 많은 계시가 주어져서 알고 있는 수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뻐해야 되는 거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